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개입한 서방국들 탓에 전쟁이 됐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22일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간행물 주장과 사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특수군사작전으로 시작됐었지만 서방 집단이 여기에 우크라이나 편으로 참가하면서 우리에게 전쟁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라는 표현을 피하며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크림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접경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성명을 통해 유럽이사회는 지속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지는 즉각적 인도주의 교전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또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석방과 이스라엘군이 계획 중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실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피난민 100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라파에 하마스 세력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상작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번 성명은 중동에 대한 EU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단결된 성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앙적인 가자지구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원 제공을 위해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한 인도주의 지원 접근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새로 제안한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을 오늘 표결할 예정입니다. 영국과 호주의 외무 국방수장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과 그랜트 셰프스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웡 외무장관과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두 나라 외무 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라파로 피난한 수많은 이주민들과 가자지구의 안전한 공간의 부족을 감안할 때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는 민간인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장관들이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조물자가 반입되고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전투 중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이날 공동성명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 대한 공세가 며칠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응급실 구역에 숨어든 다수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무장대원들에게 투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220명가량의 환자들을 다른 건물로 대피시켰으며 모든 환자와 의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가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홍해 일대에서 활동 중인 국제연합군이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수상 무인정과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21일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40분 사이 연합군 항공기가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수상 무인정 한 척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홍해 쪽으로 발사된 두 발의 대함탄도미사일도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미군과 연합군 함정의 인명과 장비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에 발사된 무기들이 영내 연합군과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20일 아프가니스탄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학년 과정의 중학교부터는 여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12살 이상 소녀들의 학교 교육을 금했기 때문인데요. 소녀와 여성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슬람 율법과 이슬람 문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이 사라진 지가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이 보편적 교육을 제한시킨 유일한 나라인 아프가니스탄에 학교 교육 금지 중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탈레반이 여학생들이 다니면 된다고 권유하는 학교 마드라사는 이슬람 지식을 우선시하는 종교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아동기구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소녀가 100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도 시설 부족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경우를 합치면 그 수가 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탈레반 교육부는 새 학년 기념식에서 외딴 지역으로의 교육 확대, 종교, 현대과학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슬람 원칙에 맞는 옷차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취재하는 기자 중에 여성 언론인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자매들이 머물기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과합니다. 라는 내용을 행사 초대장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 yeas are 352, the nays are 65. One present,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네, 지난주 미국에서는 틱톡 매각을 골자로 한 틱톡 금지 법안이 하원 통과했고 이번에는 상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쟁점 중에 하나, 이 틱톡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맑고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집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이 40mm 정도고요. 눈은 많은 곳은 20cm까지, 서쪽 지역은 또 황사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상 4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이 6도, 신의주 3도, 중강과 청진은 0도고요.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 원산은 영상 4도, 희산은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함흥이 16도까지 오릅니다. 개성은 18도, 신의주와 원산이 15도, 중강 낮 최고 11도, 희산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까지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는 4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미국 결의안을 22일 표결에 붙입니다. 호주가 영국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콜레라 백신 부족 상황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조처를 촉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일 목요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시작됐는데 EU 정상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휴전 촉구하라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EU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인도적 전투 중단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조건 없이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가자지구 남부 라파시를 겨냥한 지상작전에 착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인도적 차원의 요구인 거죠. 전투 즉각 중단하고 라파 공격 계획도 지금 철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EU 정상들은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곳에서 현재 전투로부터 안정과 인도적 구호에 대한 접근을 찾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가자에서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네, 일단 가자 주민들이 구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상들은 이 가자 지구로의 불충분한 구호 제공이 가져올 임박한 기아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재앙 수준의 인도적 상황과 그런 상황이 민간인들, 특히 아이들한테 미칠 불균형한 효과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스라엘 쪽에 라파 지상전 착수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가 라파에서의 그 군사작전이 가져올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상전 결과 막대한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EU 정상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라파 지상전은 이미 재앙 수준인 가자 내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며
네.
긴급하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 제공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인데요.
네.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과 연계된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결의안입니다. 지금 여기 동부 시각으로 오전 9시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제출한 그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AFP통신 보도를 보면요. 새 결의안은 모든 면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인도적 구호의 전달을 가능케 하며 여전히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과 함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결의안에 이 즉각적인 휴전이란 문구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네요. 미국은 그동안 이 즉각 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들어간 그런 결의안을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이트 에번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 결의안은 인질 석방 협상의 하나로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담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분명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를 지지하고 하마스 측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하마스 쪽에 붙잡혀 있는 인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AFP통신은 지난해 10월에 약 250명이 납치됐는데
네.
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33명을 포함해서 130명의 인질이 남아있는 걸로 이스라엘 정부가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에 가 있는데 휴전 성사를 위한 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1일에는 이집트를 방문했고요.
네.
지금 22일에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브링컨 장관 지난해 10월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뒤에 중동을 찾은 게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 쪽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이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 가자의 휴전과 황폐해진 가자 지구에 붙들려 있는 인질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서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협상이 진행 중인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가 나오도록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어렵겠지만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블링컨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그 라파 공격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다가오는 라파 지상작전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라파에 몰려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로부터 빠져나올 장소가 없다면서 하마스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브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호주로 갑니다. 호주하고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관련 계획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양국은 이 오커스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이 획기적인 합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오커스라고 하면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는 지역 안보 협의체입니다.
네. 개발하는 합의가 획기적인 합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획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AFP통신은 호주가 이 합의에 따라서 오는 2050년대까지 핵추진 잠수함 8척을 운영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호주가 도입할 이 핵잠수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요. 바로 오커스급과 버지니아급. 급입니다.
네.
AFP통신은 이 오커스급은 호주와 영국에서 만들고 버지니아급은 호주가 미국에서 사들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이 점점 커지는 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호주가 현재 운영 중인 디젤 잠수함보다 더 조용하고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디젤 잠수함처럼 부상하지 않고 아주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어서 적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위해서 이 호주를 방문한 이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21일 전 세계에서 잠재적인 일촉즉발 상황이 나타나고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점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오커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타이완 해협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나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셰프스 장관은 지난 수십 년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는데 이제 지구가 전쟁 후 시기에서 전쟁 전 시기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비용 얘기를 해드렸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오거나 또 뭐 만들려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AFP통신은 오커스 잠수함 사업이 앞으로 30년 동안 대략 2,4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호주 국방부 관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우선 오커스급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한 5척을 건조하기를 원한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핵잠수함은 어디서만 만듭니까?
네,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방산업체죠. BEA 시스템이 맞습니다.
네.
이 BEA 시스템은 호주 남부에서 호주의 잠수함 건조업체인 ASC와 협력해서 이 오커스 잠수함을 만듭니다.
네.
잠수함은 또 영국에서도 건조하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호주 정부가 이 잠수함 설계와 현지의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지난해 BAE와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콜레라 관련 얘기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이 부족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으로 콜레라 발병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각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콜레라라는 게 위생 상태하고 직결적인 그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 아닙니까?
네, 이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면은 이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네네.
콜레라나 이질, 장티푸스 등이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입니다.
네.
특히나 이 콜레라는 이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급성 설사병인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가 많습니까?
네, WHO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14만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콜레라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몇 년 새 또 이 발병 사례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 등에서 콜레라 발병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상황은 심각한데 콜레라 백신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WHO 안에 이 백신 공급에 관한 이 국제조정그룹 ICG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 전 세계 콜레라 백신 비축량을 관리하는 조직인데 ICG가 성명을 내고 수요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백신 물량 간의 격차가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백신 부족 사태가 앞으로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라 백신을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또 저렴한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신속하게 만들수록 이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요.
네.
현재 이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 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레라 상황은 더 나빠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ICG가 지난 2022년에 이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네.
원래 콜레라 백신을 두 번 맞는데 한 번 맞는 걸로 줄인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해 콜레라 발생 건수가 이 전년보다 두 배나 증가한 이 47만 3천 건이 보고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약 70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올해 만들어낼 수 있는 콜레라 백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 1700만에서 5000만 회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ICG는 이 콜레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콜레라 백신을 미리 맞는 것 말고 이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네, 콜레라가 퍼지는 주된 원인이 깨끗한 물과 비누, 적절한 위생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 조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전염성인 만큼 발병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주민 계몽이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미 의회가 2024 회계연도의 최종 지출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22일 이를 통과시켜서 이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피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이 반도체 생산업체인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또 110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방의회부터 가겠습니다. 자, 22일 오늘입니다. 미국은 아주 중요한 표결에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21일 2024 회계연도 최종 지출안을 공개했습니다.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으로 이에 대한 표결이 22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표결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22일은요, 임시 지출안 마감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에 시작된 뒤에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의회에서 아직 본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임시 지출안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임시 지출안 마감 기한이 22일 자정인데요. 하원에서 먼저 이를 통과시킨 이후에 상원이 바로 이를 이어받아 투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해야지 지출안이 정식적으로 발효됩니다.
네, 22일 자정까지 이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방과 치안 등과 같은 그 정부의 필수 운영 부문을 제외한 부처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 셧다운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죠?
네,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입니다. 당시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인데요. 2018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2019년 1월 25일까지 무려 35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가장 긴 기간의 셧다운이기도 합니다.
네. 자, 22일 표결에 붙여지는 그 지출안, 정부 지출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체 지출안은 모두 12개의 세출 법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2일에 투표하는 지출안은 이 가운데 6개 세출 법안입니다. 상원은 지난 8일에 하원에 이어서 그 농무와 에너지 그리고 법무, 보훈 등의 부처가 포함된 6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6개 세출 법안에는 국방과 국토안보 등의 부처가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지출안을 두고요. 공화당도 또 민주당도 서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군요.
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요. 이번 지출안은 미 국방부를 그 핵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중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주장하는 그 예산삭감을 막아냈고 그리고 자녀 양육 비용을 낮추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지출안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방부 관련 지출안입니다. 총 8,250억 달러의 규모로 지난해보다 3% 늘어났습니다. 우선 군인 봉급이 5.2% 늘었고요. 그리고 8척의 군함 건조에 336억 달러, 또 우주군 연구개발에 약 187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지출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네, 자 국방부 말고도 큰 관심 받는 부처가 있죠.
네, 국토안보부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이 불법 이주민 문제 등의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이 국토안보부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지출안을 보면은 국토안보부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618억 달러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인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서 4억 달러가 투입되고요. 국경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지원에 6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세관 국경 보호국 인력 충원과 더불어서 난민 재정착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네. 자, 지출안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의원들 어떤 생각인가요?
네, 지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하원 전체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존슨 하원의장은 많은 의원이 여기에 찬성할 것이라면서 지출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은요. 전 세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 방어와 그리고 부대 지원에 예산이 적합하게 지원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라면서 지출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제프리스 대표는 22일 표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출안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반대하는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한 그 예산 삭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밥굿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굿 의원은 슬프게도 다수의 의원이 지출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투표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자신은 여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요. 프라밀라 자야팔 이 민주당 진보 코커스 의장은 국방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부분 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상원은 일단 하원을 통과해서 올라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요, 하원에서 처리되는 대로 상원은 20일 자정이 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키고 또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가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21일 15개 주와 그리고 워싱턴 DC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이 반독점법 이것을 위반했다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자, 애플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비롯해서 노트북과 그리고 태블릿 PC 또 스마트워치 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약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이 어떤 부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라는 것이 그 법무부 등의 지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가 넘습니다. 2위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2%인 것과 비교해 보면은 무려 4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네, 법무부의 지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법무부는 단순히 어떤 기업이 그 시장에서 그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이 기업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요, 아이폰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애플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네, 애플 생태계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요, 그 애플이 만든 제품끼리만 서로 운영이 잘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운영체제입니다. 아이폰은 그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i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이든지 모토로라나 또는 다른 어떤 제조업체가 만든 스마트폰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과 좀 다른 점입니다. 애플이 그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를 통제함으로써 그 혁신적인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지적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그 스토어가 대표적인데요. 애플은 자사가 만든 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받게 하고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애플이 다른 업체의 경쟁력을 또 약화시킨 점도 지적이 됐네요.
네, 법무부가 예로 든 것은 자료 교환입니다. 가령 애플은 같은 아이폰 사용자들끼리 그 사이끼리는 고품질의 사진이나 또 영상 등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과는 그 자료 전달이 느리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애플은 이 독점적 권한을 공고하기 위해서 자사의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더 안 좋게 만드는 방식을 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대통령도 입장을 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공보 담당 차관보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독점법에 공정하고 또 강력한 집행을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애플사 얘기도 들어보죠.
네, 이번 소송이 부당하다라면서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은 애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차별화된 애플 제품을 만들려는 우리의 원칙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역량을 저해하게 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기업에 아주 큰 돈을 지원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20일 그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그리고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아직 그 예비 단계로 인텔과의 최종 합의가 남아있긴 한데요. 인텔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반도체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뭐 합쳐서 195억 달러가 되는데 이게 상당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어떤 근거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바로 칩스법이라고도 부르는 그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른 겁니다. 이 반도체법은 가전제품에서 군용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그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마련된 법으로 지난 2022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칩스법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지금 자금 지원 발표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텔이 받는 지원은요, 아주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인텔 지원은 반도체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지원 계획을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그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주요 경합주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설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투자는 미국의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보조금과 대출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그리고 뉴멕시코, 오리건주에 있는 인텔 시설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해서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됐고 손전화부터 시작해서 전기자동차와 냉장고 또 인공위성, 방위 시스템 등 모든 것에 부동력이 된다라면서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이 최첨단 칩은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지원을 가게 되니까요.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텔은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에 최첨단 로직 팹을 짓고 또 뉴멕시코의 팹 두 곳을 최첨단 시설로 첨단하게 됩니다. 팹이라는 것은 이 반도체 직접 회로의 그 핵심 재료인 원형판, 즉 웨이퍼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첨단 로직 칩은 인공지능과 또 군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현재 이 칩은 모두 다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투자로 2030년까지 그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지원도 하고 인텔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텔은 정부의 지원 외에도 세금 감면으로 최대 25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는 데 3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3년에서 5년 프로그램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소한 칩스2, 즉 제2의 반도체 지원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들어 라디오, TV, 위성통신, 전화 등 통신 부문에 혁명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를 규제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FCC is changing the way it reviews complaints, and it might eventually lead to you paying $225 just to be heard by your...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 1934년 연방통신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FC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미국 내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에서 라디오, TV, 전신, 위성, 케이블을 이용한 국내 및 국제 통신을 규제하는 것이 자신들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감독하는 정부 독립기관으로 FCC가 미국의 통신법과 규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FCC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5명의 위원이 이끌며 임기는 5년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들 가운데 한 명을 지정합니다.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은 5명 중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현 FCC의 수장은 제시카 로젠 워셀 위원장입니다.
The so-called net neutrality rules have been approved by the FCC. The regulations will prohibit broadband providers from abusing their control.
FCC의 일상 기능은 11개의 실과 7개 국이 수행합니다. FCC 내 국은 면허와 기타 신청서 처리, 불만 사항 분석, 조사 수행, 규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그리고 의회 청문회 참석 등의 임무를 처리합니다. 이 가운데 집행국은 통신법과 FCC 규정을 집행합니다. 국제국은 면허와 규제 기능을 포함해 FCC의 국제통신과 위성 프로그램 및 정책들을 관리합니다. 무선통신국은 미국과 미국령에서의 무선통신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책임집니다. 실들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 행정법 판사실은 판사 한 명과 보좌진으로 구성되며 판사는 FCC가 회부한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통신사업기회실은 소규모 업체나 여성, 소수 인종을 위한 기회를 지원해 통신서비스의 소유에 있어 경쟁과 혁신을 진행합니다. 실과 국은 종종 현안을 처리할 때 협력하기도 합니다. 2021 회계연도 FCC에 승인된 예산은 약 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FCC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FCC 직원은 약 1,400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틱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틱톡 매각을 골자로 하는 틱톡 금지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고 이제 공은 상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중국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또 하나의 쟁점 틱톡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숏폼 시대를 연 틱톡.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는 숏폼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be sharing our New Year resolutions that we make for each other for 2024.
15초에서 1분 안팎 짧은 길이 동영상을 숏폼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바쁘기 짝이 없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콘텐츠가 적중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틱톡은 이런 짧은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앱인 유튜브도 쇼츠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기업 메타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리스도 다 이런 쇼폼 플랫폼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출시된 게 바로 틱톡입니다. 2016년 처음 선을 보인 틱톡은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순식간에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틱톡을 만든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는 2017년에 미국에서 인기 있던 뮤직비디오 소셜미디어 뮤지컬리를 인수하고 2018년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틱톡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미국 IT 기업들도 서둘러 쇼폼 콘텐츠 개발에 눈을 돌렸고요. 2020년에는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발주자 혜택 누린 틱톡.
현재 틱톡은 전 세계 약 150개국 75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틱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10억 명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달 동안 틱톡과 일정 기준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한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라는 건데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되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한 달 동안에 평균 8명 중에 한 명이 이 틱톡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약 1억 5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3억 명 미국인의 약 절반이 현재 틱톡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틱톡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이유의 하나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된 쇼폼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한몫했는데요. 외부와 격리된 세상에서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은 재미와 오락거리를 제공해서 시간 보내기용으로 제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쇼폼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는 후발주자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가 제공하는 쇼츠의 전 세계 월간 사용자는 현재 15억 명으로 이미 틱톡과 선두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는 유튜브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쉬운 접근성에 더해서 간편한 영상 편집 도구 등이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틱톡을 둘러싼 보안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틱톡 보안 논란.
틱톡을 둘러싼 보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틱톡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고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지적인데요. 이 같은 주장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데 기반합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 정보 등 모든 자료를 국가에 넘겨야만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틱톡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나 저장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틱톡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중국 정부의 선전기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미국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다 차단하고 중국인들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출 추진.
At which point it's going to be out of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ut if somebody
지난 2020년 8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틱톡 트위치를 겨냥해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을 지원하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미국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사용 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런 가운데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미국 내 틱톡 인수 협상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수 협상은 유야무야해졌고 이듬해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두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도 틱톡을 없애면 사람들의 적인 페이스북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이 미국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퇴출 추진.
최근 미국 정치권이 틱톡 논란으로 다시 뜨겁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3일에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The yeas are 352, the nays are 65.
법안의 골자는 법안 발효 후에 165일 안에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미국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안 처리가 더 급한 상황이었다 보니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철회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금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상원에서 가결되면 바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원 지도부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해당 법안이 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중국 정부와 틱톡 측 주장.
중국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바이트댄스의 독립적인 자회사로 틱톡 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추 쇼즈 틱톡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말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서 그들이 요구한 적도 자신들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보안 조처와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미 상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생성형 AI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젠슨 황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올해 61살입니다. 타이완 남부 타이난시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 때 부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형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 보내졌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연수차 왔던 미국에서 미국의 번영과 높은 수준의 환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젠슨 황은 부모의 꿈과 염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의 부모도 약 2년 후 미국에 이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합류하게 됩니다. 젠슨 황 CEO는 1984년 미국 오리간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그리고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인 AMD 등에서 근무했고요. 30살이 된 1993년에 다른 두 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는데요. 엔지니어면서 경영 능력도 탁월해서 엔비디아를 세계 수위 반도체 회사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회사 행사나 포럼 등의 자리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늘 입고 나와서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2021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틱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의 일상 대화를 듣다 보면 keep 플러스 동명사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keep, K-E-E-P, 유지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keep 뒤에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단어가 오면 계속 무엇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keep 플러스 ing, 계속 뭐뭐하다.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It's probably no secret that I love cats. I talk about them a lot. And I love my cat. But he can be irritating at times. For instance, I bought him a scratching post. But instead, he likes to sharpen his claws on the chairs. I have tried, but I cannot get him to stop. He keeps scratching the chairs. And now they are ruined. It's probably no secret that I love cats.
제가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비밀이 아닐 겁니다.
I talk about them a lot.
제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많이요.
And I love my cat. But he can be irritating at times.
그리고 저는 제 고양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 그가 짜증낼 때도 있어요.
For instance, I bought him a scratching post.
예를 들어 제가 그에게 발톱 긁는 기둥을 사줬어요.
But instead, he likes to sharpen his claws on the chairs.
하지만 대신에 그는 의자에 발톱을 날카롭게 하는 걸 좋아해요.
I have tried, but I cannot get him to stop.
시도는 해봤지만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He keeps scratching the chairs.
그는 계속 의자들을 긁어요.
And now they are ruined.
이제 그 의자들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Keep, 어떤 것을 계속하다. 동사 keep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반복 발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keep 뒤에 동명사를 두는 겁니다.
He keeps scratching the chairs.
그는 계속 의자들을 긁어요. 행위나 상황이 멈추지 않아서 거슬리거나 짜증을 유발할 때 이런 형태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죠.
Students keep playing with their mobile phones in class, for example. The ice machine keeps making noise, and my soccer mate keeps kicking the ball too far. Students keep playing with their mobile phones in class.
학생들이 수업 중에 계속 휴대전화를 가지고 놉니다.
The ice machine keeps making noise.
그 제빙기가 자꾸 소음을 내요.
My soccer mate keeps kicking the ball too far.
축구 동료가 자꾸 공을 너무 멀리 찹니다. 길을 안내할 때도 keep 플러스 동명사 표현을 쓰죠.
Keep walking straight until you see a flower shop on the right. My house is the first building behind the shop. Keep walking straight until you see a flower shop on the right.
계속 걸어서 직진하세요. 오른쪽에 꽃가게가 보일 때까지.
My house is the first building behind the shop.
저희 집은 그 가게 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예문에서 keep walking straight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설명이나 지시에서도 keep 플러스 동명사를 사용합니다.
When you boil the noodles, please keep stirring them. Otherwise, they'll stick together.
그 국수를 끓일 때 계속 저어주세요. 안 그러면 서로 눌러붙을 겁니다. Keep stirring. 젓는 행동을 계속하라는 얘기죠.
When you boil the noodles, please keep stirring them. Otherwise, they'll stick togeth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keep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는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이라는 것 keep scratching 계속 긁다 keep walking 계속 걷다 keep 플러스 동명사 계속 뭐뭐하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